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미사일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며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한편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9일 새벽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당국의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예,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노재천 공보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26일에 발사를 했고요. 또 29일 이 두 날 모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인데 사흘 만에 또다시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 밖이다, 좀 뜻밖이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데요. 지난주 이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간만 해도 북한이 지난 7월 28일 날 두 번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예.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같은 날 북한의 이 도발 자제를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틸러슨 장관이 얘기를 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북한이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열릴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기다리고 지켜볼 것인가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바로 그러나 이런 예상을 뒤집듯이 북한은 지난주에 두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 26일 날 있었던 것은 원산 부근의 깃대령이라는 곳에서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발은 한 250km를 날았고요.
예.
나머지 한 발은 발사 직후에 폭발한 그런 사례였고요. 이 두 번째 29일 날 발사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2700km 가까이 날았고요.
예.
과거에 통상 고각 발사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정상 각도에서 발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고요.
네.
또 미국에도 굉장한 말하자면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대통령, 국무장관 등 국방장관 등
예.
그랬고요. 또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여기에 맞선 무력 시위를 지시하는 등으로 해서 이 상황이 말하자면 급변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26일에 발사했을 때랑 또 29일에 발사했을 때랑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다른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9일 발사의 경우는 북한이 대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하루 늦춰서 나중에 발표를 했던가요? 그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29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예.
그날은 북한 당국이 그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아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것이 그 중거리 그 화성 12형인지 또는 무수단 미사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발한 미사일인지 여러 그 추측 관측이 많았는데요. 발사 다음 날인 30일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이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이날 그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장면과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 비행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예.
화성 12형 미사일은 북한이 그 자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올해 그 5월에 최초로 이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시 북한은 그 90도 각도로 그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100km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아마 정상적으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한 4,500에서 한 5,000km는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짧은 한 절반 정도 되는 2,700km 가량을 그 비행을 했습니다.
예.
기술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화성 12형은 그 액체 연료로 사용하는 탄도 미사일이고요. 또 북한은 이것이 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켓 엔진, 일종의 그 백두산 엔진을 쓴다 이렇게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예.
올 3월에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그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그 3.18 혁명이다 이렇게 좀 부르는 정도고요.
예.
화성 12형은 길이가 약 17m, 그리고 중량이 약 38톤에 이르고요. 추력이 85톤 정도인데 공개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주 엔진 옆에 그 네 개의 그 보조 엔진을 달아서 추력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화성 12형 발사는 최초로 그 화성 12형 그 탄도 로켓을 그 정상 각도로 발사한 건데요. 사거리가 좀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짧은 게 좀 그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예.
또 일본 언론은 탄도가 세계로 쪼개져서 대기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북한이 관포위 사격 위협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일본을 지나서 이제 괌 주변에다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화성 12형의 경우는 물론 거기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로나 이런 부분은 그 북한이 했던 그 관포위 사격 그 위협을 좀 생각해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북한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거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그 괌 포위 사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는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궤도는 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홋카이도, 일본의 그 맨 최북단 홋카이도 상공을 상당히 높이 날아서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이니까
네.
이 남태평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2,700km를 날았고요.
네.
그 의미는 이것은 괌은 3,000km 정도 날아가면
예.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그 알리는 통보하는 그런 성격을 분명히 가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말하자면 궤적과 그리고 방향만을 바로 잡으면은
네.
의도했던 대로 괌을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그 화성 12형 발사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괌 포위 사격은 엄포만은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이 얼마든지 공격 말하자면 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네.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 지금 그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면서 체제 압박을 말하자면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만의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그 대화와 협상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고 또 그 극도로 높일 것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주변 세 나라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미국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대응한 무력 시위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술적인 측면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용기 기자가 설명해 주기를 보통 이제 고각 발사를 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고각 발사는 이제 그야말로 그 미사일을 그 높은 아주 저 고각으로 그러니까 한 90도 그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엔진을 대개 그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고 어느 동지 올라가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건데요. 예, 북한은 그동안 그 고각 발사를 주로 해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정상적으로 발사할 경우 그 태평양 또는 그 남태평양 쪽으로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게 되고 이것이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 또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이런 것이 있고요.
예.
또 남쪽으로 쏠 경우는 또 한국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뭐 저 서쪽이나 거기는 저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예.
상황이기 때문에요. 로켓 시험은 해야겠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주변 국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것을 여태까지 이제 고각 발사해서 이것을 실험을 하고 했는데요.
예.
요번에는 특이하게 화성 12형을 정상적으로 정상 각도로 한 30도 40도를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본 상공을 뛰어넘어서 북태평양에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역시 이것은 그 북한이 요번에 그 기술적인 어떤 시험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동시에 일본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을 그 위협하는 이런 하나의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일본 전국 경보도 울려 J-알럿도 발령이 되고요.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에 의한 공격을 받은 피폭 국가 아닙니까?
예.
이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핵 미사일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이 한국에서 바로 북한과 맞대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 의식이나 이 위험에 대한 인식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앞서서 일본 정부는 계속 누차 공언했던 것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할 경우에는 요격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나 그 요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에 앞서서 이 일본 열도를 지날 때의 고도가 사실 상공을 일본 영공을 지났다고 하기에는 좀
네.
너무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상공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J-Alert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동이 됐고요. 또 일본에서는 그 운행하던 열차가 중단되는 사안도 있었고요.
예.
또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도하고 신문들은 호외도 발행하고
예.
사실 지금 같으면 서울에서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은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예.
또 잘 아시는 대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나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일본만큼 그렇게 강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반응하는 나라가 주변국으로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국한 기자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론 일본 상공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고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550km까지라고 이제 그 관측이 됐던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 영공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제법부터 먼저 뭐 좀 살펴봐야겠는데 예. 이제 영공, 상공 이제 뭐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국제법 학자들은 그 육지에서부터 이제 위로 쭉 올라갈 쪽이에요. 100에서 한 150km까지가 각 국가의 그 영공이 미치는 그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나 어떤 미사일이 한 그 상공 한 50km 또는 한 80km 이 정도를 날았다면 이제 이것을 주권 또는 영공을 침범한 이런 행위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그 일본 상공을 지날 때는 그 수평으로 통과할 때는 고도가 한 500에서 55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영공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2배 이상 한 5배 이상 이렇게 높은 걸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거의 영공보다는 우주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적당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할 적에 미국의 그 이지스함 또 일본의 이지스함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동해에 배치됐고요.
예.
사전에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일본을 공격하거나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아마 이것을 그 요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을 그 공격하지 않고 위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냥 관측, 정보 수집만 하고 이것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이번 것이 물론 그 외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일본의 상공을 지났기 때문에 일본이 대단히 놀래고 경각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엄격한 법적 논리로 하게 되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고 또 미국과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이 지난 29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과 일본, 한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과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분위기들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글쎄요. 그 앞서서 그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이
네.
대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것이 대화 그 이제 북한에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것이 바로 다시 대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협상과 대화의 문은 닫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의 대변인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미국이든 북한이든 전부 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분위기 호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이렇게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와 같은 상황 고조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북한과 관련한 불가 예측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상황이 좋아지는 데다가도 급속도로 또 나빠지고 그러다가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북한의 미사일 그 두 차례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그 미군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안 그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이 지난달 31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끝난 다음에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지 여전히 안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물밑 접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 했었던 것을 보면
예.
지금은 사실 굉장히 긴장의 수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간격으로 두 번을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 29일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백악관은 그 즉각 그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이런 그 성명을 굉장히 강경한 그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네.
이에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와 약 4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이번 그 미사일 발사 그 도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일본 총리는 그 통화 후 기자들에게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의 그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향후 미일, 한미일, 영국 등과 연대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 또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의 그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언론에서는 그 후 갑자기 그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아마 원유 공급 중단 문제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그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그 이틀 연속 그 30일 심야 일본 시간에서 그 또다시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 그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미일 한일 간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화하자. 또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북한의 정책 변경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그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한 대응 응징 능력을 보여주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또 한국 공군이 사격 투하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1일에는 미군 그리고 한국군, 일본군, 공군이 또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최첨단 전투기 또 전략 폭격기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한 이 부분도 주목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군과 그 한국군 공군 그리고 일본의 항공자위대 공군이 세 나라가 함께한 것은 아니고요.
예.
미군과 한국군 공군이 훈련을 했고 또 미군과 항공자위대 일본의 공군이 같이 편대를 이뤄가면서 이제
예.
한반도 방향 쪽으로 비행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었죠.
예.
이것은 물론 그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동안에 미군은 다른 때와는 달리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참가하는 미군 병력 규모도 줄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이렇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행위를 거듭한 데 대해서 미군은 다시 전략 자산을 보내서 한국 공군 그리고 또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각각 별도의 그 훈련을 한 것이었는데요. 예. 물론 무력 시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 특별한 말하자면 도발의 징후가 뚜렷하게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세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미군의 전폭기라든지 이런 그 전략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에 다시 한번 그 시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29일 오후에는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또 통과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u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Europeans, Africans, South Americans, we are all together.
예. 자, 모든 뭐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의장 성명이었기 때문에 언론 성명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 강도 높은 규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앞서 최용기 기자가 미국과 일본 정상 간에 통화하면서 추가 제재 이야기도 언급을 잠시 했는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제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안보리가 그 29일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유엔 그 안보리 의장국이 이집트의 그 압둘라티프 아브라티 유엔 대사라고 그러는데요. 이날 그 성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 언론 성명, 언론 발표문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낮게 경고하는 수준서였는데요. 이것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물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 결의를 그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그 헤일리 대사가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을 그 규탄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뭐 의미가 있겠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그 핵심은 이번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그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라든가 어떤 보다 그 강력한 조치를 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
사실 그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북 제재 그 결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할 게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핵심은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그 대북 제재의 그 문제는 지금 남은 것 이미 광물 수출은 그 중단을 시켰고요. 남은 것은 그 원유 하나인데 원유는 그 북한과 중국의 그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키면은 북중 관계가 그야말로 뭐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그야말로 경제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을 그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 미국이나 그 한국이나 그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중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하고서 일종의 그 암중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니키 헤일리 대사가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하나가 돼서 이번 행위를 비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당연히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그 니키 헤일리 대사가 말한 대로 중국도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은 나머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의 입장은 그 규탄하고 북한의 발사를 또 안보리 위반 행위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중국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말하자면 주변국들이 이런 일에 당해서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이번에도 이 제재로 북한 핵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고 있느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뿐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의 중국의 해법이죠. 쌍중단이라고 하는 거.
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예.
이렇게 중단, 쌍중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예.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와도 중국이 의견을 일치해서
예.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특이한 현상은 이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또는 도발의 횟수를 늘릴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말하자면 비난하고
예.
결의 위반을 결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북핵 문제 해법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 변화다라고
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계속 같습니다. 뭐 대북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쌍중단, 미국도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 12형 발사 이후에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두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나온 것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언급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트위터에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 미북 대화가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를 존중한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그 외교사령탑인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평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그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
불과 일주일 만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미국 쪽 뭐 공해긴 합니다만은 북태평양 쪽으로 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그 같은 기대를 갖고 있더라도 상당히 그 북미 대화를 이 상황에서 하기는 대단히 지금 어려워졌고요.
예.
이와 관련해 그 뉴욕 타임스, 또 CNN 방송 같은 미 언론도 북한이 그 대화 희망의 그 토대를 허물게 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북한과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화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미국이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굴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냉각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화는 답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외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매티스 장관은 이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워싱턴에서 하면서
예.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티스 장관이 스스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리는 게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또는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그것은 외교적 해법, 대화, 또 군사적인 행동의 가능성까지 다 올려놓고 있는 것이니까
예.
거기에는 외교적 해법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는 틸러슨 장관 등 이 고위 공직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지만
예.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 북한과 관련해서 하는 메시지는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조금씩 그 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틀 안에서 북한이 조금 더 말하자면 자제하는 기류를 보일 때는 그것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요. 이런 면이니까 그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협상의 말하자면 문호도
예.
받은 적이 없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번 주에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몇 가지의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대목이 뭐 이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의 초과 도발 이야기, 더 나아가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전망도 나왔죠.
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이번 그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국 국회에다 그 정보 보고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최우선 그 정책 목표가 지금 거의 90% 이상 그 완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그야말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다 해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협상 이런 것은 별 관심 없고 그것을 하더라도 그 일단 그 ICBM 개발을 다 완료해 놓은 다음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조금 있으면 북한이 그 구구절 정권 창권일입니다.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날인데요. 이때도 북한이 그 6차 핵실험 또는 새로운 ICBM 발사 같은 그 대형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핵실험도 한다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핵실험 장소를 핵실험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 부분은 북한이 어떤 걸 위한 걸까요?
그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사일의 경우에는 재진입체 그러니까 그거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 말하자면 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네.
이것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핵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실험이고요.
예.
미사일은 ICBM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전문가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핵미사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예.
또 목표했던 대로 타격할 수 있는 정확성까지 지니고 있는 여기까지는 아직 조금 미흡한 단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북한은 계속 말하자면 완성을 짓기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은 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국정원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시험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이번에도 한국 국회에 보고한 대로 언제나 그렇지만은 북한은 말하자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서 좀 상황이 급박해지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현장에서 포착되느냐 여부인데요. 현재는 그냥 항상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추가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예.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세 번째를 또다시 강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정원이 뭐 미사일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 일가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죠. 리설주가 출산을 했다라든가 장성택 부인 김경희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한 대목이 있네요.
네, 주로 뭐 국정원이 보고한 것은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동향 거기에 대한 그 평가 분석 전망 이런 것이었는데요.
예.
이거 말고도 북한의 그 내부 동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을 한 두 가지 그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이죠. 그 이설주가 올 2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사이에선 아이가 셋인데요.
네.
둘째 아이는 지난번에 그 데니스 로드맨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죠. 데니스 로드맨이 가서 그 둘째 딸 이름이 김주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딸인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첫째와 요번에 낳았다는 셋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것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녀가 셋이다 이런 것은 일단 국정원이 보고를 했고요.
네.
이 밖에도 김경희, 김정일 그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네.
당시 상당히 북한 내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장성택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2012년 그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종종을 감췄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한국, 미국 등에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김경희도 혹시 처형되거나 또는 무슨 자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정원은 그 국회에 대한 정보 보고에서 김경희가 평양 근교에서 은둔해 있으면서 신병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미사일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반응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포커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